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수님이 보물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재밌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한때 굉장히 하찮은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1934년에 골동품을 취급하는 한 사람이 한 부자의 집에 갔답니다. 뭐 대개 부자 집에는 값나가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그 집 사랑에 묻게 되었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하인이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우연히 보게 돼요. 그런데 불쏘시개로 놓여 있는 그 종이 뭉치 속에 초록색 비단으로 된 책 한 권을 보고 직감적으로 야 이거는 뭔가 다르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표지에 해악전신이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고 하니 이 겸재 정선이 72세 때 금강산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이 동해안 일대의 명승지를 그린 그림 21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은 그것이 뭐 정선이 그린 그림인 줄 모르고 그냥 종이니까는 이 불쏘시개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겁니다. 훗날에 그 책이 이제 보물 1949호로 이렇게 지정이 돼요. 하인의 눈에는 그 책이 그저 손님의 어떤 방을 데우는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뭐 불쏘시개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골동품 수집가의 눈에는 그것이 보물로 보였던 것이죠.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보물도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지만 이 보물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으면 그 보물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보물을 보는 눈이 문제인 것이죠. 그 보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셨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보물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해야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온 만물과 권세가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그분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원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가 지혜냐라는 것이죠. 뭐가 지식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처세나 또 돈을 벌고 지위를 높이는 그런 수완, 그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보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 언제나 할 수 있게 되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물을 알아보는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물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셔서 돌봄을 받으셔야 했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냐, 무슨 왕이냐,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십니다. 창녀, 세리, 가난한 자들, 그 사회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볼품없는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영 못마땅하고 그 사회의 어떤 문화, 그 사회의 어떤 관점을 깨트리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용하셔서 모욕을 영광으로, 실패를 승리로, 부끄러움을 능력으로 바꾸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고난 받음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가지 이야기해요. 먼저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 때문에 와, 내가 참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괴롭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길러내는 일 때문에 이 바울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5절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무엇으로는 함께 있어요? 심령으로는 함께 있어. 지금 몸은 떨어져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늘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도 구역장으로 마을장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참 고달프잖아요.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괴로운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짊어지셨듯이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을 짊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겁니까? 이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이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아 예수님 더 고난 받으셔야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 완전의 속량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땅한 고난, 받아야 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4절에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곧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함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일들을 바울이 감당하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 우리가 전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받는 마땅한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